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무위원장이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러시아 고위 인사가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고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러 정상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샤코프 고문은 다만 날짜와 장소 결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전날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북한 지도자는 방러 초청을 받은 상태라면서 일정과 장소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말이나 11월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회담 장소로는 수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가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급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자체 조사가 일주일 안에 끝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대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19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오늘 사건 발생 장소인 터키로 이동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으며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외무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터키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우디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는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제때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사우디가 카쇼기의 생사 여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우디는 관련 사실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추계 례대제 첫날에 맞춰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을 헌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스페인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에 직접 책임 있는 2차 대전의 A급 전범을 봉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1년 이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군이 소년병을 모집해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 은행과 기업 등 20여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연계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는 10대 초반 소년들을 모집해 이들을 훈련하고 세뇌 교육을 한 뒤 시리아로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년병들은 주로 이란 국적자나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자녀들로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데 동원됩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이란군과 연계된 사업 활동이 인도주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폭력적인 야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현지 의원이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고위 관리는 오늘 남부 헬만드주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압둘 자바르 카라만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의자 아래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로 인해 카라만 의원을 포함해 4명이 숨졌으며 2명이 납치되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엔 대북 제재 완화 언급과 관련해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AP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관리들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일대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럽을 순방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기를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상회의 상임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기를 바란다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전날 한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약화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AP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시리아 문제를 언급하던 중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남아 공화당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장소가 미국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장소 선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직까지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과 엄격하고 지속적인 유엔 제재 이행에 협력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에 비건 특별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외무부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 간 대화는 훈훈하고 우호적이었으며 많은 협력 분야를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과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유엔 제재 이행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 측과의 이번 회담에서 카운터파트들에게 비핵화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율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비건 특별대표는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유럽 카운터파트들과의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러시아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것이란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밝힐 세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발표할 회담 일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5일 이 관계자는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차원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와 파리, 브뤼셀 순방에 나선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건 대표는 동맹과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한 군사연합훈련이 부분적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은 어려운 문제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한 간 군사적 분야에서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됐지만 훈련과 병력 순환은 계속되고 양국 간 군사협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한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 알다시피 외교적 영역에서 지난 18개월여 동안 협상을 이어왔고 최근 북한에서 돌아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협상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단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정찰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꾸준히 돕고 있으며 틀릴 수 있지만 아마도 5개국 정도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간 정보도 잘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유엔에서부터 환태평양 지역까지 대북 제재에 있어 가능한 선에서 중국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두 개의 강대국이자 세계 2대 경제국인 만큼 때로 서로를 화나게도 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를 생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비핵화와 평화 문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은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denuclearization and South Korea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Only in this way.
이런 방법만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에 계속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i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ntinue to approach North Korea with a common voice, we can turn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in Pyongyang.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건 최근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여러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조야에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의 일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도 남북관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평화와 비핵화의 진정성에 관해 지금까지 어떤 낙관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any ground for optimism when it comes to real peace. Real peace is as elusive as ever.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계속 핵농축시설을 가동하는 반면 핵신고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등은 이미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북한의 불필요한 것들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는 결국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에 기반해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의 교환 대상 역시 불필요한 영변 핵시설이 아닌 북한의 핵 보유 규모 등 핵 신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he is more interested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From the alliance perspective, that's why he is trying to...
이어 북한 정권이 원하는 건 부분적인 비핵화인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한미동맹의 형태가 변화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한반도 상황이 12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그 어떤 조치를 했다는 진지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there is no serious indication that North Korea has done anything towards that denuclearization.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유익한 것이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니란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또 정상들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도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간극을 좁히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미 의회가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규류로 볼 때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해제에 집중하면서 미한 동맹이 균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Everyone should have a lot more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It'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shake easily.
동맹에 관한 우려가 종종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있지만 미한 동맹은 기반이 강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동맹의 힘을 근본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17일 기자들에게 한미 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를 두고 미국과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철도와 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지만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등 9월의 평양공동선언 중 여러 합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나 유예 없이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앞서 지적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도 16일 BOA에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16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인권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그 같은 합의의 장기적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헐트그렌 위원은 지난달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corporating human rights considerations into denuclearization talks is critically important, both as a measure of good faith.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정권과 반인도 범죄를 자행해 국제 불안정만 계속 일으키는 국가의 선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권을 비핵화 협상에 포함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첫 번째 조치로 현재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과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북한인권특사가 행정부에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와 직접 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과 적절한 지표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된 우려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인 개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도적 원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지원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확신시키면서 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예노동 수출과 노동수용소의 착취를 통한 수익이 군사적 능력과 핵능력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끝내는 검증 가능한 조치들은 북한 군부의 불법 자금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해 결의안과 같은 강도와 결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회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이 강제로 복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 핵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페인은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은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어거스틴 산토스 마라버 유엔 주재 스페인 대사는 16일 군축을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비핵화 과정에 희망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이 희망은 실용주의로 인해 급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과정은 이미 과거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을 만큼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진 제재 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드라 플레파이트 유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Lithuania fully supports the efforts of stakeholders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to b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관련국들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그 전까진 제재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사건은 고무할 만한 일이라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encouraging. Those first steps, however, need to be followed by DPRK's engagement.
조르지 벨리코프 파나요토프 불가리아 대사는 현 시점의 단계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은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은 물론 최근 미국마저 미북, 남북 대화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앞서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 단계에 이를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 측 대표는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뒤 추가 발언을 요청해 스페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I'd like to exercise the right of reply in response to the statement made by the representative of Spain.
스페인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처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제재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은 창건 첫날 이후 70년간 압박과 제재 아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 발전력이 있다며 10년 혹은 100년을 더 제재한다고 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set forth proposals for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f
북한 대표는 북한이 평화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한 상태로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뢰 조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관련국들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이 최근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또다시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재가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 조이기라며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신뢰 조성의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이면
하지만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We haven't done that.
Are you prepared to do that?
No.
What does he have to do before you?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함께 차관급 3자 회동을 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공동 언론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제재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들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 완화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왕이 부장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모든 대화는 양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핵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 등 관련국도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럽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랑스는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폐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에 기대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
일부 한국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도 만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제재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16일 VOA에 프랑스와 영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무역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동조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point of it is you know maybe they don't have to follow US policy exactly but they have a strong
또 유럽 국가들 스스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원하면 프랑스와 영국에 앞서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소장은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까지 9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제재 완화 등 수정을 위해서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스웨덴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버틸 미로우 공보 담당관은 16일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스웨덴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제재를 굳건히 이행하는 데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기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제재 위반 방지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력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 가운데 한 곳으로 스웨덴이 지목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화와 외교가 남북한뿐 아니라 미북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반기며 외교적 진전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관련 당사국들의 바람에 따라 대화를 촉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스위스의 제네바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대신해 북한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 재난역학연구소와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최근 발표한 경제적 손실과 빈곤, 재난 1998-2017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 20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큰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연간 GDP의 7.4%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된 북한의 자연재해로는 태풍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이티의 17.5%, 푸에르토리코의 12.2%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태풍 라이언 로그로 인한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에 6만 8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3만 채 주택이 침수되고 900여 동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또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고 철도와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올해 8월에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설릭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 능력이 부족해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것도 피해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평양 내부 모습이 포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최신 벤츠 차량과 고가의 오토바이 같은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로로 이들 사치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달 18일 20여 대의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 부대가 호위를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들 오토바이들은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차량에 탑승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도 선두에 선 형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모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CF모토사가 제작한 CF650G 모델과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부품들의 모양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당 가격은 만에서 15,000달러. 해당 모델은 2014년부터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년 사이에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오토바이가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BOA는 CF모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3주 넘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제재 위반 가능성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o
유콤 전 분석가는 과거에는 경찰이 사용하는 소형 무기와 각종 장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오토바이가 북한의 경비병력에 의해 사용되는 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평양에서 여러 대의 고가의 차량이 발견된 점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에는 북한의 고위층만이 사용한다는 727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이 중 차량 행렬 중간 부분에는 꽤 최근인 2017년에 생산된 E350D 모델 차량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차량의 앞뒤로 각각 2012년 E클래스 차량과 2009년 S클래스로 추정되는 차량도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부 모델과 옵션에 따라 최대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사치품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추가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치품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2013년 이후에 유입이 됐다면 사치품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탑승한 차량 역시 고가의 벤츠 차량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이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에 의해 사치품으로 지적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5년에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두 대의 벤츠 리무진이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포착됐다며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차량의 모양과 휠 등 세부 사항이 두 정상이 탑승한 차량과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오를 때에도 일본의 렉서스사의 SUV 차량이 포착됐는데 전체적인 외형이 최신 LX 모델과 같았습니다. 그 밖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포착된 대형 헤드폰과 차량에 설치된 20인치 크기의 미쉐린 타이어 등도 사치품 금수 위반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이 아닌 이들 물품들은 사치품인지 여부를 놓고 각국이 해석을 달리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유엔의 사치품 목록에는 고가의 차량과 제트스키, 스키 리프트 등 일부 품목만 포함된 상태입니다. 대신 유엔은 각 나라들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금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각 나라마다 규정하고 있는 사치품 목록이 다른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은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이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 신문도 제재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치품에 대한 서방국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사치품 유입의 핵심 통로로 알려진 중국도 극히 일부 품목만을 사치품 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된 오토바이 역시 유엔 안보리는 물론 중국의 금수 품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고가의 오토바이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정한 사치품 목록에 들어있어 북한으로 수출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의 금수품 목록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도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To this day, China has not identified a list of luxury goods that should not be sold.
뉴콤 전 분석관은 중국의 유일한 사치품 목록은 결의 채택 당시 명시됐던 일부 품목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리는 지난 2006년 해당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목록을 만들도록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도 수가 12억 명에 달하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그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9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황의 북한 방문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백두산에서 남측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김이중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주교가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꼭 좀 전달해달라고 답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교황 방북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주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는 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아직 교황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방북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김이중 대주교는 지난 10일 한국 JT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북한 방문을
수락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뭐 좋은 계기를 또 마련하면은 더욱 쉽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로마 가톨릭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됩니다. 앞서 지난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북한을 방문한 교황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의도를 외교적 고립 탈피와 대외 이미지 개선 등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교황청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대변자인 동시에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독립국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비회원국 연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쿠바, 한국, 일본, 이집트 등 87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황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김희중 대주교가 JT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뭐 시국이나 교황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치 않고 모든 나라와 설린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바티칸의 기본적인 그 외교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도 교황을 초청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16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40개 이상의 제외공간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은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태국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 국교를 튼다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좀 더 숨통을 터보려고 특히 그 기독교 캐드릭 계통의 국가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은 교황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펴내는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이 몰래 종교를 믿다가 적발되면 체포, 구타,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방북할 경우 종교 탄압국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고 이는 대북 제재 완화에 유리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Cure a relaxation of UN sanctions by projecting this image.
이 밖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사상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 최고 지도자들을 대부분 만난 데 이어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만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황의 방북 못지않게 어떤 조건에서 방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외국을 방문하면 항상 대규모 종교행사를 가졌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But if he is allowed to conduct a full-scale mass, that would be a more positive sign.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종교가 사라진 북한에서 그런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자가 얼마나 있기에 고방이 거길 가겠느냐. 또 그 간다고 그래서 정말 캐톨릭 신자들이 뭡니까 대환영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과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방의 종교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992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어 1994년에도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나 그 후 별다른 후속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16년 탈북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에도 교황의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방 이전 북한에는 2600여 개의 교회와 가톨릭 성당 57개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만 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부친인 김영직은 1911년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김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강반석의 이름이 반석인 것도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연유한 겁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외가 친척인 강양욱은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북한의 기독교는 194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산주의 교리에 따라 북한 당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북쪽에서는 6.25를 위해서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2600개나 되는 그 교회를 몽땅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6.25를 계기로 한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월남하지 못한 신자들은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몰래 기독교를 믿는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1998년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 선전용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연 방북을 결정할지 또 이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